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 정부가 새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할 것을 비난하면서 핵무력 건설을 계속 추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4일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에 올린 담화에서 미국이 아무리 타국의 핵 위협에 대해 과장한다고 해도 우리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드팀없이 수호할 수 있는 충분하고 신뢰성 있는 핵무력 건설을 추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핵 위협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북한의 움직임은 합법적인 정당 방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또그 누구의 핵 위협을 계속 조작해내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긴장 완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염원에 역행하여 일방적인 핵 우세를 확보하는 데 진념하고 있는 미국의 행태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세계 최대의 전쟁 동맹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가 극단한 패권 야망의 뿌리를 둔 전쟁 동맹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백서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역학 도식의 나토라는 위험한 변수가 추가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나토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의 전쟁 동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토가 걸핍하면 우리 국가의 합법적인 자위력 강화 조치를 무작정 헐뜯으면서 이를 구실로 조선반도의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군사적 침투를 강화하고 있다며 나토라는 침략 함대의 기본 침로가 조선반도로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새로운 전쟁 발발을 억제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을 더욱 배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23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한 혐의로 40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재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연휴 전날 발표된 이 제재는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를 피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능하게 한 혐의로 러시아, 유럽, 아시아 및 중동에 있는 기업들을 겨냥했습니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공지에 따르면 이날 제재 대상에 추가된 기업에는 42개의 중국 기업과 63개의 러시아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123개 기업을 미국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 산업 기지와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기계 및 기술을 러시아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지역에서 튀르키예의 공습으로 여성 언론인 2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관리와 언론들이 23일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 매체 로지뉴스와 술라이마니아주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한 인터뷰에서 숨진 언론인은 히어로 바하우딘과 골레스탄 타라로 현지 쿠르드족 미디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쿠바드 탈라바니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 정부 부총리는 튀르키예의 이번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탈라바니 부총리는 성명에서 그들은 어떤 국가나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위협이 되는 무장 세력의 일원이 아니라 두 명의 여성 언론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개한 수단 평화회담이 식량과 의약품 및 기타 필수 구호품을 받지 못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미국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상 13도에서 24도, 최고 영상 23도에서 영상 3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VOA 뉴스 이지원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4년 여름 세계의 관심을 끈 곳은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파리 올림픽 현장은 프랑스의 역사와 전통, 예술과 문화의 상징물들이 올림픽의 배경이 됐고요. 생강을 따라서 펼쳐진 다채로운 공연과 각국 선수단의 유람선 입장은 파리다움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세계 시선을 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고전음악을 전해드리는 시간 주말의 음악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은 2024년 파리올림픽을 장식한 클래식 음악 작품들 다시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로 시작할까요? 비가 아주 많이 내렸던 개막식 날 센강에서의 선수단 입장 때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 캉도루프가 연주했던 곡입니다. 오늘은 아이작스타운의 바이올린과 프랑크 브리프가 지휘한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에릭 사티의 피아노곡 짐노페디,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과 프랑크 브리프가 이끈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은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야외에서 개막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얄궂게도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중계 화면으로 보이는 그 빗방울이 걱정될 정도의 폭우 상황이었는데요. 그 비를 맞으면서 센강에서 세계 각국 선수단의 입장을 지켜보던 파리 시민과 세계 관중들의 얼굴 뒤로 들렸던 그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 캉도르프가의 짐노페디 연주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물의 유희도 연주됐는데요. 마치 그 파리 하늘에 뿌려지는 비도 의도됐던 것처럼 계획됐던 것처럼 그 센강에서의 올림픽 개막 행사에 운치를 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폭우에 흠뻑 젖어버린 피아니스트도 걱정하고 또 망가져버릴 그 비싼 명품 피아노 스타인웨이를 걱정하면서도 말이죠. 모리스 라벨의 물의 유희 이어드립니다. 독일인 피아니스트 베르너 하스의 연주입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을 장식한 개막 행사에 쓰였던 클래식 음악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는 VOA 한국어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이고요.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작품 물의 유희였습니다. 파리올림픽은 프랑스가 예술의 도시 파리를 자랑하는 문화 행사로 막을 올렸습니다. 스타디움 경기장이 아니라 이 파리를 흐르는 센강을 배경으로 개막 행사를 선택한 파격에서부터 파리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등 역사적 건물의 안팎을 경기장으로 만들어서 올림픽 기간 내내 파리를 세계의 안방에 보여준 그 기획성, 홍보 효과가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선수단 입장에서부터 성화가 붙여지는 순간까지 그 비가 내리던 파리의 모든 순간이 세계 안방으로 중계됐었습니다. 개막식에선 풍성한 드레스를 펄럭이면서 다리를 높게 차올리면서 추는 캉캉 공연도 있었습니다. 파리의 명물인 물랭루주 무용수들이 캉캉 춤을 추면서 올림픽 선수들을 맞는 환영의 순서였습니다. 1800년대 독일에서 태어난 프랑스 작곡가, 프랑스 희가극의 창시자라고도 불린 자크 오펜바흐의 희가극, 천국과 지옥에 흐르는 캉캉 들어보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단의 연주입니다. 프랑스가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열면서 선택한 자크 오펜바흐의 캉캉 연주 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이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 선수단의 입장 때는 올림픽 찬가를 편곡해서 새로운 느낌의 개막식에 또 무게감과 특별함을 선사했었고요. 지휘자 클라우르 메켈라가 이끄는 파리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그리고 프랑스 국립교향악단과 필하모닉 연주자 등 많은 예술인들이 이 문화예술 올림픽을 강조한 파리 올림픽 현장에서 프랑스의 파리의 예술성을 알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 연출자는 배우이자 오페라 감독인 40대의 나이의 토마스 졸리였습니다. 파리 올림픽의 공식 주제가는 작곡가 빅토르 마스네이의 작품이었고요. 프랑스 절대 왕정의 상징인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승마 종합 마술 경기 보셨습니까? 프랑스 혁명 때 군사훈련 장소였다는 상드마르스 광장 뒤로 파리 에펠탑이 세워져 있는데 바로 그 앞이 비치 발리볼 경기장이었고요.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 때 지은 이 유리 천장의 그랑팔레 건물에서는 한국이 금메달을 땄던 펜싱과 태권도 경기가 열렸고요. 루이 14세 때 만든 군인들을 위한 병원이었다가 지금은 그 일부를 군사 역사 박물관으로 조성한 오텔 데 앵발리드 앞에 앵발리드 광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그 남자 궁수들이 금빛, 은빛 메달을 놓고 활시위를 당겼던 양궁 경기가 열렸습니다. 개막식의 성화 점화로 이어지는 문화 행사 곳곳에 중세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프랑스의 예술 문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계 화면이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크 시대, 낭만 시대, 또 세계 오페라 역사의 한 축이 된 세계 음악사 속의 프랑스 유산을 자랑하듯이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프랑스가 낳은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파리를 여행하듯 올림픽의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과 손을 거쳐서 파리에 도착한 성화가 점화됐던 순간은 생각나십니까? 프랑스의 축구 스타 지네딘 지단이 등장했었고요. 이 성화를 넘겨받은 사람들이 그 지하로 들어가서 배를 타려는 장면이 있었는데 뮤지컬과 영화 작품으로도 유명한 오페라의 유령의 주제곡이 흘렀습니다. 올림픽 성화가 하수도와 지하 묘지를 통과하는 여정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긴장시켜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뮤지컬 오페라 유령의 배경이 또 파리 오페라 극장이기도 합니다. 오페라의 유령 주제곡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골랐습니다. 2024년 여름 세계의 시선을 모은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쓰인 클래식 음악 작품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한 주말의 음악여행입니다. 개막식 중에 센강변의 어느 건물에 빨간색 물감이 터트려지는 장면은 또 생각이 나실까요? 고딕 양식의 궁전이었는데 파리에 세워진 첫 궁전이었습니다. 15세기부터는 그 건물이 감옥으로 쓰였다는데요. 프랑스 혁명 때 그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갇혔던 콩시에르 주리라는 곳입니다. 흰 드레스에 모자를 쓴 프랑스 소프라노 마리나 비오티가 그곳에 섰습니다. 오페라 카르멘의 아리아 하바네라를 불렀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오페라 작곡가 조르주 비제의 작품이죠. 미국의 소프라노 라이즈 스티븐스의 목소리로 하바네라 사랑은 길들지 않은 새에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고전 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올림픽을 강조한 2024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부각한 프랑스 작곡가와 작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각국 선수들이 입장할 때 그 나라를 상징하는 음악을 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이 센 강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그 문화 공연 순서에 맞춘 음악을 구성했고요. 특히 프랑스가 자랑하는 작곡가와 연주자들의 음악과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세계의 여러 유명 대중예술가들도 함께했고요. 센강에서는 선수단을 태운 유람선 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루브르 박물관에 성화가 도착하는 장면에서는 까뮤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라는 작품이 연주됐습니다. 폭우 속에 연주한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 캉토르프가가 클로드 드뷔시의 달빛도 연주했었습니다. 스위스인 지휘자 샤를 뒤투아가 이끈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들으시고요. 유진 올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드뷔시의 달빛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2024년 여름 세상의 시선을 모았던 파리 올림픽 현장을 장식한 클래식 음악 이야기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작품은요. 체코 작곡가 안토닌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입니다. 센강 유람선 퍼레이드를 통해서 소개된 올림픽 난민팀 선수들이 등장할 때 흘렀던 음악인데요. 올림픽은 세계 각국이 메달 색깔과 그 수적인 우위를 경쟁하면서 치르는 국가대항전이지만 나라의 전쟁 때문에 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던 스포츠인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난민팀이라는 것은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때부터 생겼습니다. 한때는 전쟁의 총성도 멈추게 한다고 했던 올림픽 정신. 요즘은 그 말이 무색해져 있지만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국경을 뛰어넘는 우정과 화합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올림픽의 가치.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36명의 난민팀 선수들이 보여준 감동의 경기로 이어졌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끈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로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 번호 95 신세계로부터의 2악장 라르고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